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까지 조금 긴데요. 주로 개정개혁본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 번역으로만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앞에 펼치시고요. 그리고 제가 3장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독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독 속에 던졌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하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귀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지방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아멘. 먼저 우리 엄마 아빠들이랑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또 멀리 대학에서 또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또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주일학교 이제 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화면에 나온 걸 보고 인사를 하더래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왜 목사님이 인사를 안 하지? 하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 환영하고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한 달 전쯤에 주일학교에서 배운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 왕국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1장부터 6장까지 쭉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세 친구의 이름은 사드락, 또 메삭, 그리고 아벤누고입니다. 먼저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통치가 이어지면서 이제 서서히 자기의 그 권세가 높아지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이제 한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것이 큰 신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60규빗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길이로 환산을 하면 한 27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가 이제 아주 큰 나무들, 아주 크다, 와, 크다 하는 나무들이 보통 한 30m 되잖아요. 이제 그 정도 높은 거죠. 끝이 잘 안 보이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나라의 높은 사람들을 다 이제 그 신상을 완공한 다음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다가 이제 절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신상에 절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 자기에게 절하라는 것과 똑같은 메시지예요. 옛날에 고대 왕들은 자기만이 신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형상에게 인사를 하고 절을 하는 것은 자기를 높여주는 그런 행위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인식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이 왕은 교만했던 거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행사였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절하지 않는 사람은 불타는 화덕에다가 던져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모두 다 와서 절을 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이 세 사람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이 세 친구는 절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주죠. 3장 15절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 그러니까 막 이제 축제를 벌리면서 자기를 높여주는 그런 행사를 할 때,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어느 신, 이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지금 아주 깔보는, 경멸하는 그런 그 말투이고 태도이죠. 그랬더니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우리의 뜻은 이러합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더더욱 화가 나서 이제 그 퍼니스, 화덕의 불을 이제 7배로 높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친구를 잡고 가던 그 옆에 사람들이 그 불가에 가까이 가자마자 그냥 확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친구들도 화덕 속으로 이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그 불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상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세 명을 불 속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그 속을 보니까 네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25절에 중요한 말입니다.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네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결박이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풀려 있고, 그 다음에 타서 지금 재가 되고 있어야 할 그런 죽은 시체여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걷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고, 더욱이 넷째 사람은 신의 모습, 아들의 모습이다. 신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말합니다. 26절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너라. 조금 전까지는 너희들이 믿는 신이 누구든지 내 손에서 구원해낼 자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경멸하는 투로 말을 했지만, 지금은 뭐라 그래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완전히 갑자기 기가 확 죽어버린 것이죠. 그들 모습이 불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 자기가 본 대로 아무런 상처도 없었고, 지금 멀쩡한 모습으로 뭐 유유자적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자, 이 기적의 의미가 뭘까요? 이 기적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황제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의 참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깊은 메시지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것을 우리 뒤에서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왕은 지금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하게 말하는 자는 체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자기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그 경의를 표하는 자세를 가진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만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든지, 요즘 말로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앞질러간 생각입니다. 다니엘서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사회는 여러 신들을 믿는 다신론의 사회였습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정하는 많은 신들 중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그 중에 탁월한 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것이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저런 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본 사실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였고 그것을 인정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아, 이 정도 하나님이면 굉장하다라고,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높여드린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해준다라는 높이는 그런 뜻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번영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위치를, 직분을 높여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보셨듯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그 금신상에게만 절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이 느부갓네살이 왕을 높여드려요. 그러면 바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세 친구들도 같이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고대 사람들의 아주 멘탈리티였고, 그리고 문화였고, 그 관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교훈을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 이 사건 속에 나타난 세 가지 모습을 언급을 할 겁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 설교 요약본에 다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로는 그 모습이 뭐냐 하면 세 친구의 복장입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바지를 또 속옷을 입히고 그리고 관을 씌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또 개정개혁본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겉옷 입히고 속옷도 입히고 모자도 씌우고 다른 옷도 입혔다. 다른 옷이라는 것은 그 위에다가 입는 외투 정도 되는 그런 옷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건 추측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옷을 입힌다라는 게그 위에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많이 입혔는데 제법 포멀한 거죠. 아마도 당시 죽는 자에 관해서 이렇게 입혀서 죽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람들은 사형수거든요. 사형수는 죄를 짓고 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옷 자체가, 복장 자체가 그냥 겉옷 하나 그냥 간단하게 뒤집어 씌워놓고 그리고 태워서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친구가 이렇게 복장을 아주 잘 차려 입었어요. 여기서 속옷이라는 것은 겉옷은 뭐다 아실 거고요. 속옷이라는 것은 정강이까지 이렇게 가리는 그런 옷으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모자는 터번을 말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둥글게 된 그런 모자이죠. 그리고 다른 옷은 말씀드렸듯이 그 위에 걸치는 가운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형수가 이렇게 옷을 왜잘 입었을까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마 이렇게 차려입혀지게 된것 같아요. 네, 하트만이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 복장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축제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특징을 복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하트만의 해설을 잘 이제 따라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 친구들은 형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축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암시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순교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듣게 되었죠. 순교자들이 죽을 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죽고 그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교자들은 정말 하늘의 영광을 진짜로 바라보는 것처럼 사실은 진짜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스데반도 그랬고 뭐 여러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죠. 로마에서 핍박받다가 사자의 밥이 되었던 그 성도들은 사자에게 물려 죽으면서까지도 다 웃고 있었다고 그렇게 고대 문헌에 나오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형벌의 자리는 겉으로 보기에 형벌의 자리이고 진짜 사실은 그것이 축제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은 풀린 결박입니다. 화덕 밖에서는 결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안에서는 결박이 풀렸습니다. 화덕 밖에서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황제의 종입니다. 그런데 불 속으로 이미 들어가고 나서 세상과 딱 결별하고 나니까 그 뜨거운 불꽃이라는 것은 세상이 사람들이 살수 있는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불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세상과 끊어진 상태는 바로 결박이 풀려 있는 자유자의 상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천사가 풀어준 것입니다. 아마도 네 번째 사람이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이죠. 형벌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자유자로서 살아있는 자리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저들은 나의 영역, 나의 제국에서는 내가 이 사슬을 묶으라 그러면 묶고, 결박하라 그러면 결박하고, 죽으라 그러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저들을 보니까, 저들의 진짜 정체는 하나님의 종들이었구나. 그것을 보게 된 거죠.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자존감, 또 정체성, 이것이 좀 활짝 열리는 이제 그런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불 가운데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박을 푼채 그들은 화덕 안에서, 뜨거운 그 퍼니스 안에서 이제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걸어 다니다라는 그 다니다라는 말은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동산에서 거닐고 계시다라고 말할 때 거닌다라는 말과 어근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운동성이 있고요. 또 운동성인데 막 화급하게 막 아뜨거 아뜨거 막 이렇게 촐싹거리는 그런 운동성이 아니라 유유자적하게 왔다 갔다 하는 자유로운 모습으로서 무언가를 즐기고 누리고 또 거기서 오는 무언가를 또 느끼는 그러한 자리였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닐듯이 그불속 안을 거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학자 제펫이라는 분이 제안을 했고요. 그 유명한 골딘 게이라는 분이 동의한 그런 통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풀무불조차도 정원으로 변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정원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풀무불이 정원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풀무불 속에 정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화덕이에요. 물리적으로는 펀이 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에덴 정원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저주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창조의 첫 창조의 축복의 은혜는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축제 복장을 하고 축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제국의 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결박이 풀린 채 자유롭게 그 평화와 또 하나님이 주신 안위를 누리면서 창조의 축복의 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타오르는 불길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지금 다니엘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 이런 영적인 실체를 이런 세 가지 모습, 미니멈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라도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들은 불로부터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불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불이 없어져야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즐길 수 있다. 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코로나 이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코로나가 없어져야, 뭐, 치료책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뭐, 백신도 생기고, 당연히 우리는 그거를 바라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협력해서 퇴치하는데, 같이 뭐, 한 마음으로 모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때 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미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 그 구원의 축복이 임했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부정적이고 불안한 그런 마음의 결박을 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누가 풀어줘야 푸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누가 나에게 줄 수 없고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믿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처럼 내가 불안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나를 지금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못 살 것 같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을 지언정 그러나 주님 저는 믿음으로 이 결박을 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요청을 드리게 되면 주님은 바로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많이 대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오늘 본 바이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바이죠. 그 천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안위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돕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해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삶을 따르려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서 그 바이러스가 번져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런 위에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따로 구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이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가시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들 또 아빠들은 그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많이 또 분주해지고 또 할 일이 더 많아지고 또 고달픈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좀 수고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자녀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인정하시죠? 그것을 잘 누리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통을 직격탄으로 먼저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잘 살피셔서 정말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셔야 하고요. 또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은데 또 그런 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가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또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 애가 피어날 수 있는 초로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잡으셔야 되겠죠. 우리나라 소식을 듣다 보니까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그 우리 대구 사회를 보면 그들은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사랑과 연합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로만 의리의리하는 배우인 줄 알았는데 그 김보성이라는 배우가 그 짬을 내서 대구에까지 차를 타고 내려가서 트럭에다가 마스크를 싣고 대구 시민 여러분 힘내시라고 그러면서 마스크를 그 비싼 마스크잖아요. 그거를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그 온정이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시민들이 서로서로를 탓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주고 돌봐주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벌써 그것이 바로 그들 마음속에 임한 사랑과 평안의 위대한 힘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 힘이 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야 될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바라고 기도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이미 이 속에 그 사랑과 연합이 또 평안이 임한 것이죠. 이러한 삶을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 친구들과 같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기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고백 없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성도들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또 이 개인수비의 사회를 향한 그런 우리의 손길이 필요해요. 우리의 돈도 좀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좀 많이 좀 사주셔야 되고 이런 서로를 향한 그런 나눔과 온정이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리에 어떤 세속적이며 악한 것들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순종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곳 자체가 에덴의 정원이다 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 두 군데 같이 보고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의 말씀 시편 34편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천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현장에서의 말씀으로 탁 드러난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제가 예배 드릴 때 초반에 시작할 때 읽어드린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입니다. 43장 2절의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다니엘 오늘 3장 본문에서의 그 현장에서 분명히 살아 역사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다 아시죠?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고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어있는 심령으로 그죠? 좀 더 살아있는 그런 우리의 이 영혼의 촉각을 세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바이러스 죽일 수 없습니다. 세 친구가 자기 스스로 불을 끌 수 없었듯이 우리는 이거 우리 힘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들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이 최선의 길은 오늘도 이 상황 속에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것이고 그 임재가 어떤 임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이 말씀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 이어지는 다음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고 붙드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 어떠한 삶의 길이 열려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꼭 붙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